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말씀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 속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려면 그 죄에 대한 대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속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속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는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라는 고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매달리는가라고 하는 조롱을 던지는 모습 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련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으로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그리고 부인하는 것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실력이 더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더 좋은 수단이 있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보편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 노회에서 여러 교육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부목사 세미나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 노회 내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 많은 교회 내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날 부목사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장례가 있으셔서 못 온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연락을 대다수는 주지 않았지만 뭐 교회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목사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위원으로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실행하는 책임을 맡았었는데 정작 당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실 약간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같이 가셨고요. 또 그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나오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두 분이 더 오신 인원이 다였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든 적게 왔든 그거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내용들을 하나라도 그 마음에 붙들고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또 자신의 앞으로의 목회와 여러 일들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적은 인원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목회 현장과 개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개척하신 지 이제 2년 된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개척 준비하시는 일들이나 또 목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고 느낀 일들 또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의해 주셨는데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증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니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큰 권능을 부어주셔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교회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개척교회 하면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래서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는 가난하고 가난하면 고되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식이 늘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교회 개척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돈과 상관없이 개척을 하고 저도 그랬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그래도 고생스럽지 않게 해주시는가? 아니요. 많이, 무척, 매우, 정말 힘이 듭니다. 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자리와 그 시간들을 다른 것이 견디게 하고 또 그 다른 것으로 더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서 고백되는 내용들입니다. 부목사 세미나 때 강의해 주신 그 목사님도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힘들 때마다 참 생각지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딱 채워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목회의 길을 잘 순종하여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환경이나 또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실 물은 그릿 시냇가에서 얻으면 되지만 이제 다른 음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음식들을 엘리야가 직접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먹을 양식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까마귀가 아침에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그 날들을 견디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 종과 또 자기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말립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이유는 힘든데 왜 하려고 하세요?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나중에 시절 좋으면 하세요. 또는 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하고 좋은 뜻으로 염려가 되어서 해 주시는 말씀이죠. 또 목사 중에 나도 이제 부목사 말고 담임 목사, 오너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개척하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개척하면 더 힘드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하자.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에 맡기시는 성도들 또 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에 따라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손들 또 많은 조건들을 통하여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견디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데 견딜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라고 얘기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묻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에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형벌의 수단이 되는 그 십자가가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드러나고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본인들은 전혀 보지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사실이고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냐라고 할 땐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십자가는 구원이고 거기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죠.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실력이 있다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다 이런 식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원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면 11조 헌금 많이 하면 교회도 유익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죠. 또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늘에서 큰 은혜가 쏟아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한다면 여기에서의 모든 기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겠는가?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통점은 다 내가 원하고 나한테 좋은 것이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입니다.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는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한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가시는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 전체 본문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니까 여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만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 가시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가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이 주신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더 크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종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아니하시는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해하고 있듯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연약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도 거기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어떠한 자리든 견디고 버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됩니다. 시간이 걸려 더딜 때라도 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어떤 그 소원이나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또 될 것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지금이 그리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멀리 다녔어요. 전학을 하기 싫어서 천호동에서 마포까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3년 동안. 그때 기억은 이제 천호동에서 버스를 타고 을지로에 가서 다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마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요. 상왕십리부터 그 을지로 가는 내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철판들을 깔아놓고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양방향으로 한 차선만 해놨기 때문에 늘 일찍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밀렸었어요. 그 다니면서 매일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공사는 언제 끝나나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길들을 다 막아놓고 그 넓은 길을 다 막아놓고 한쪽만 열어놓으니까 앞에 차 하나 쓰면 그 뒤가 다 나가지 못하고 다 정체되는 겁니다. 오래 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안 끝났고 나중에 그 고등학교도 1학년 그 학교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제가 왕십리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에도 굉장히 그 공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서는 공사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아래서는 뭘 하고 있었죠? 뭐 아래서도 공사를 했죠. 지하철이 다녀야 되는 지하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선로를 깔아야 되고 모든 시설들을 다 넣어야 되는 이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개통하는 날 그 지하철 타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아주 깨끗하게 정비된 계단이나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지하에 그 지하철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되고 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상 위에서는 아,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때로는 힘든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지나가고 있었구나.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고 해서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면 참 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우리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그저 남는 것은 절망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만들어진 결과가 너무나 멋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힘을 빼야 하는 과정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야가 가려져서 좁혀있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나에게만 매여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저 답이 나에게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야를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눈을 열어야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수단들을, 모든 시작들을 다 내어 맡기기 위해선 내 손에서 다 털어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끊겨야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이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끊어놓고 그리고 그 항복의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이루어내신 결과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마저도 밀어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참 복음이신 예수를 붙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답이신 주님, 또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묶여있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때로는 신비하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통하여서 감탄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또 다른 내 삶의 어떤 한 상황, 한 일에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들을 우리가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큰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힘든,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아픈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뒤로하고 자기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생애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전혀 모르기에 어리석은 말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세움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날들을 기억해내어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미련한 자리가 아닌 생명이 있는 자리, 진리가 있는 자리, 주께서 힘을 주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